나의 강의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1989년 처음 성공의 대학에 왔을 때 학교는 작고 교수는 적어서 전공도 아닌 강의를 맡았습니다. 한국사상사, 동양고전강독, 사회과학개론, 정치경제학 등입니다. 그 중에서 고전강독과 정치경제학을 오래 강의한 셈입니다. 정년 퇴임 후에는 인문학 특강 한 강좌만 강의했습니다. 그동안의 강의와 내가 낸 책, 그리고 발표한 글 중에서 학생들과 공유할 만한 것을 뽑아서 교재로 만들고 그 글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같은 강의를 교육사회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대학원에도 개설했습니다. 대학원 커리큘럼에 맞는 이름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합니다. 나의 강의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강의 대신 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이미 출간된 책과 발표된 글을 교재로 강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 번 강의 녹취록이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2010년, 그리고 2013년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습니다. 녹취록을 건네받아 읽어보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중언부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도 미흡하고 무엇보다 문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수정하고 보충했습니다. 이 책은 강의 노트 2014-2와 녹취록을 저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책으로 만들 결심을 할 수 있었고 또 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책을 집필하지 않았다고 강변합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썼을 뿐이고 여행기를 신문에 연재했을 뿐이고 강의와 이 책처럼 강의를 녹취하여 책으로 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특별히 책을 집필하지 않은 이유를 소크라테스나 공자도 책을 내지 않았다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외람되지만 강의록을 책으로 내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책이 강의실을 떠나 저 혼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책은 강의실보다 작고 강의실에는 늘 내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책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텍스트는 언제나 다시 읽히는 것이 옳습니다. 필자는 죽고 독자는 끊임없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시 한 편이 담고 있는 세계는 매우 큽니다. 시는 굉장히 큰 세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백이 읊은 달과 우리가 읊은 달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두보가 망향의 서름을 담은 시와 우리가 고향을 그리는 시는 그 정한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를 암송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시 300수를 암송하게 한다고 합니다. 시가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틀이고 시를 암기한다는 것은 시인들이 구사하던 세계 인식의 큰 그릇을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라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변화를 읽으려 할 경우 시는 대단히 뛰어난 관점을 시사합니다. 기승전결이라는 시의 전개구조가 그렇습니다. 먼저 시상을 일으킵니다. 기라고 합니다. 다음 그 상황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승입니다. 이러한 양적 축적의 일정한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적 변화입니다. 그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의 과정이 총화된, 다시 말하자면 기, 승, 전의 최종적 완성형으로서의 결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기승전결은 사물의 변화나 사태의 진전을 전형화한 전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그런 점에서 변화의 틀이기도 합니다. 사물과 사물의 집합, 그리고 그 집합의 시간적 변화라는 동태적 과정을 담는 틀이며 리듬이기도 합니다. 시 이야기가 기승전결과 정반합까지 이어진 까닭은 시가 본질적으로 세계 인식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시란 문학서사 양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서화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 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숫자로서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 수준의 우리들의 세계 인식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여기까지 읊고 나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백두산 벗어내려 반도 삼천리. 우리들이 구축하고 있는 논리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원숭이에서 백두산까지의 연결에는 최소한의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시를 읽는 오늘의 현실은 매우 안이합니다. 시뿐만 아니라 시, 서, 화, 악 모두 교양 또는 예술이라는 장식적 그릇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시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란 것만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시적 정서와 시적 사유가 돋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유연한 시적 사유는 비단 세계 인식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대단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사회의 본질입니다. 사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사회의 본질은 인간관계의 지속적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근대사회, 자본주의 사회, 상품사회의 인간관계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인간관계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도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인간적 만남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이양 역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인간관계와 사회성의 실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직접 겪은 일입니다. 나는 오랜 수영 생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하철에서 누가 어느 역에서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언젠가 신도림역에서 내릴 사람을 골라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철이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얼른 그 자리로 옮겨앉고 앞에 서 있던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에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이양역지였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도림역에서 내릴 사람의 정면에 서서 누가 보더라도 그 자리에 대한 연고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불법적으로 차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경우 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만남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 여자와 나는 만난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서울 시민의 지하철 평균 탑승 시간이 10정거장 20분입니다. 지하철 속의 만남은 20분만 지나면 끝나는 만남입니다. 만약 그 전철 안에서 3년쯤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의 예지가 맹자의 사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은 측은지심입니다. 맹자가 강조한 의가 소호지심,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관계가, 만남이 지속적일 때 생깁니다. 20분간의 만남은 부끄러움이 형성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남의 좌석을 불법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탑승하자 청년들이 얼른 일어서서 자기 자리로 모셔앉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현지 교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당연한 일이지요 였습니다. 이 전철을 저 노인들이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혁명적 열정으로 청춘을 바쳐 건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노인들이 건설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건 역시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문제는 같은 사안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읽히는 이유입니다. 세대 간의 만남도 단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왜소한 만남은 도시의 과밀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과밀성이 물론 상당 부분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논의를 그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는 누가 만들었나를 물어야 합니다. 도시는 자본주의가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존재 형태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상품 교환 관계입니다. 얼굴 없는 생산과 얼굴 없는 소비가 상품 교환이라는 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관계입니다. 얼굴 없는 인간관계, 만남이 없는 인간관계란 사실 관계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유해식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시대의 삶은 서로 만나서 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외딴 점입니다. 더구나 장을 이루지 못함은 물론입니다. 맹자 3만 5천자 중에서 이 곡속장 하나만 예시문으로 삼은 까닭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교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여름 징역살이입니다. 이 글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의 폭이 넓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초판은 이 원본 글씨를 표지의 바탕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교도소의 여름 잠자리 이야기입니다. 좁은 감방에서 여러 사람이 몸 부대끼며 자야 하는 여름 잠자리의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큰 방, 작은 방, 여러 종류의 방에서 살았습니다. 제일 큰 방이 3.75평입니다. 상당히 큰 방이라고 하지만 그 방에 많을 때는 20명이 잡니다. 당연히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합니다. 칼잠으로 팔이 저리면 몇 사람이 의논해서 한꺼번에 돌아눕기도 합니다. 감방 인원이 적을 때는 반듯하게 누워서 잡니다. 그것을 떡잠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잠자리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옆 사람과 살을 맞대고 붙어서 잔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당연히 옆 사람이 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옆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옆 사람의 죄가 아니고 고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옆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것은 자기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증오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우리들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기진한 몸을 아침에 일으키면 어젯밤의 증오도 함께 사라지고 똑같이 기진맥진한 옆 사람에게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오는 옆 사람 때문이 아니라 감옥과 좁은 잠자리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는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우리는 다시 옆 사람에게 증오를 불태웁니다. 이러한 증오가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반성은 겨울을 기다려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름보다 겨울을 선호합니다. 교도소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옆 사람을 증오하지 않고 따뜻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최대의 은혜입니다. 수영생활 10년차의 재소자가 자살했습니다. 한밤중에 바로 옆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운동시간에 주운 유리조각으로 동맥을 끊었습니다.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화장실 물독에 손목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출혈 때문에 갈증이 심했던지 그 피가 섞인 물독에 물을 마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사람이 발견하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온몸이 핏물에 젖은 사체를 여러 사람이 화장실에서 드러냈습니다. 복도에 긴 핏줄을 그으며 들려나갔습니다. 옆방의 자살 때문이 아니더라도 나로서는 남한산성의 혹독한 임사체험에서부터 20년 무기징역을 살아오는 동안 수시로 고민했습니다. 나는 왜 자살하지 않고 기약 없는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햇볕 때문이었습니다. 겨울 독방에서 만나는 햇볕은 비스듬히 벽을 타고 내려와 마룻바닥에서 최대의 크기가 되었다가 맞은편 벽을 타고 창밖으로 나갑니다. 길어야 2시간이었고 가장 클 때가 신문지 크기였습니다. 신문지만한 햇볕을 무릎 위에 받고 있을 때의 따스함은 살아있음의 어떤 절정이었습니다.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햇볕 때문이었습니다. 까뮈의 이방인에서 메르소는 햇볕 때문에 아랍인을 죽였다고 하지만 겨울 독방의 햇볕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였고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신문지 크기의 햇볕만으로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했을 선물입니다. 지금도 문득 문득 그 시절의 햇볕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40명이 자살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1개 사단 병력이 넘는 1만 5천 명이 자살합니다.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곤고한 삶이 그처럼 혹독한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르치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살하지 않은 이유가 햇볕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루하루의 깨달음과 공부였습니다. 햇볕이 죽지 않은 이유였다면 깨달음과 공부는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햇볕과 함께 끊임없는 성찰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담론 신영복 돌베개